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 어제의 본문 내용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면 오늘의 본문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의 그 타겟이 무리였는데 반해서 오늘의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이 돈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돈 문제의 본질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짜 모자라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말이 마음이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될 마음이 분열돼서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한 척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먹고 입는 것,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란 가장 기본적인 이 먹고 사는 이 필요에서부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다.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음식이나 의복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목숨과 몸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따라오는 음식과 의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먹고 입는 문제로 늘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로 24절에서 까마귀를 들었습니다.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새입니다. 시체를 먹고 사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정하고 하찮은 까마귀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지극히 먹이시겠냐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7절,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는 문제를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비유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입지 못하였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입는 문제가 진짜 몸을 가릴 것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패션을 구가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아름답게 입고 싶은 거예요. 예나 지금인. 여러분도 사실 옷이 없어서 비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련미가 없기 때문에 비참한 거죠. 명품을 못 입기 때문에, 남들이 입는 걸 못 입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의복에 대해서 딱 지를 때 인간 심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패션을 구가한다 한들 저들의 백합화의 컬러를 낼 수가 있느냐? 저 정도 색깔을 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의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기도하라 그러셔놓고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왜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입는 문제로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란 간절한 염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이 문제로 아둥바둥 싸우고 늘 불안해하며 늘 딴 사람 눈치 보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들이 다 왜 나왔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기 싫은 말도 하고 눈치도 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가장 차별화되는 때는 돈 문제에 부딪힐 때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이 차별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삶에서 차별화가 안 되는 경우가 바로 돈 문제로 부딪힐 때입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로 걱정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자식 끼니 때를 놓치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자라면서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밥 먹어라. 밥 먹었는데 또 먹고. 밥 먹었니?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엄마 집에 가면 항상 밥 먹어라. 엄마 아버지는 항상 자식 먹는 걸 챙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노예의 근성으로 살 것이냐, 주인님이 나한테 밥 줄 것인가, 내가 일한 만큼 밥 먹어야지, 이거는 노예 근성이고 아버지를 믿는 아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들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는 자기한테 밥 먹이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희한하죠? 예배가 깊어지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런 근심과 애절함이 굉장히 사라져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녀를 굶기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안 굶기시는데 왜 내가 사람 앞에서 돈 문제로 비교를 해야 하는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장 앞에서 꼼짝 못하고 비교를 한 거지, 사장 눈앞에서는 막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사장 없으면 인터넷으로 드라마 보고 이러는 거죠. 그게 비굴한 노예 근성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눈에 보이는 사장이 있지만 그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월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딴짓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불의한 짓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냐 아니냐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녀가 와가지고 항상 아버지 저 저녁 주실 거예요? 엄마 나 점심 먹일 거예요? 이걸 물어볼 때 얼마나 엄마가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럼 내가 뭐 신데렐라 엄마냐? 내가 계모냐? 너 밥 안 주게?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네가 지금 차원을 높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신 레벨이 따로 있는데 그냥 치사하게 와가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의심하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 하나님한테 앵앵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염려한다고 네가 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보니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키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인생 얘기, 너의 인생을 걱정함으로써 한 시간이라도 네가 더 살 수 있느냐. 그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근데 사실 이거 작은 일 아니잖아요. 키가 한 자라도 크게 하거나 인생 한 시간 느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작은 일로 보십니다. 결국은 무슨 일입니까? 네가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할 일인데 네가 왜 걱정을 하고 난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염려가 사탄이 주는 디스트랙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막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헬라어 뜻이 재밌잖아요. 분열시킨다. 생각을 분열시킨다. 하나님으로부터 집중된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LCS 아우리치 같은 거 딱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일주일 집안일 못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 자식을 못 놓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직장을 못 놓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직장, 이 자식, 이 집 내가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이 직장이 되는구나. 내가 없어도 우리 집 애가 망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담대함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나를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잘될 것이라고 믿는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만이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걱정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됩니다. 물질 문제를 초월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조금만 더 많이 벌면 돈 걱정 여러분 안 하고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빈곤층이 중산층 되면 돈 걱정 안 하나요? 중산층이 상류층 되면 돈 걱정 안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적인 빈곤은 갈수록 더해요. 돈 걱정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채우기 때문에 돈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절대 안 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뭐 몇천 원만 있으면 돈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 걱정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돈 걱정을 하지 말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하늘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품 안으로 깊이 예배가 깊어지면 여러분이 이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딴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항상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 걱정을 계속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못된 부모도 아니고 우리한테 기본적인 것을 안 채우시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31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말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너의 비전으로 품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너도 원하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너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에 너를 맞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내가 하나님의 꿈에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자신을 헌신해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나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누가복음 12장 3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의 것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땅의 것을 목적해라. 그러면 너는 하늘과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같은 그 미국의 북미 대륙과 중남미 대륙의 차이, 미국에서 샌디에고에서 국경 하나만 넘으면 멕시코인데요. 똑같이 좋은 땅이었어요. 천연자원도 많고. 그런데 국경 하나 건너면요. 천국에서 지옥 오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그쪽으로 티와나 쪽으로 딱 들어서면 마치 50년대 6.25 전쟁 이후의 한국 같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남미로 이민 왔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람들은 황금을 찾아서 왔어요.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을 개척했던 사람들은 이 청교도 조상의 그 강한 뿌리는 믿음을 찾아서 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것도 더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선택에 계속 직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다 보면 어떤 현실에서 돈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해보지 않고. 자식 시집장가 볼 때도 상대의 믿음보다는 돈을 보고 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도해보기 전에 무작정 돈 되는 쪽으로 베팅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현실에서 구하지 않아요. 돈이 되는 쪽으로 일단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그 나라와 그 을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집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을 되돌려야 합니다. 너무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담대하게 의지적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는 이런 문제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 그 결정해야 돼요. 사업 택하거나 뭐 할 때 항상 그 결정해야 돼요. 직장을 옮기거나 할 때도요. 여러분 무조건 돈만이 되는 쪽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돈 준다고 여러분 다 하면 안 돼요. 갑자기 큰 돈이 된다 이런 거 믿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배우자 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젊었을 때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부잣집 아들, 그때 너무 화려한 그 사람을 보고 결혼했다가 인생 망가진 자매들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좋았죠. 그러나 자기가 벌 줄 모르는 부잣집 아들이 물려받은 재산 탕진하는 것은 몇 년 아닙니다.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제자들은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적으로 살아야 되고 너희들 보고 바보라고 할 것이지만 그래도 무서워하지 마라.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깃대처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네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천국의 능력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계속 다운로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영적으로 축복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육적으로도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따라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영적으로 잘되는 하이웨이가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기본 인프라가 깔린 다음에야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거꾸로 뒤집어서 주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유한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쓰고 이것이 다 도둑도 훔치지 못하는 절대 상하지 못하는 하늘나라 은행에다가 입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계좌가 그 가문에 두고두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갖고 가지도 못하는 돈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버는 것만큼 여러분은 다 쓰고 가야 될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참 모범적인 크리스천 가정을 알고 있는데 준재벌 가정이에요. 그런데 딱 20대부터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 공부시켜주는 데까지 끝이다. 유학시켜주는 데까지 끝이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변호사 앞에서 다 이 돈을 나눠놨어. 이것은 사회재단 사업에 쓰고 여기는 어느 선교사업에 기부하고 그래갖고 그 형제들이 사이가 좋아요. 유산을 많이 나눠준 형제들은 원수처럼 싸우는데 그 형제들이 책임감이 있고 각자가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늘나라 은행에다가 이 아버지가 현명하게 예금을 해버린 거예요. 34절 말씀이 기가 막히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이 기가 막혀요. 옛날에 믿음 좋은 애가 우리 대학부에 있었는데 예배드리면서 얘가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 당시 새로 나온 아주 새차 스포츠카를 뽑아가지고 주차장에다 두고 계속 그 생각하는 거지. 누가 안 글라.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나 딱 생각났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거든. 재물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되죠. 가끔씩 교회에서 교인들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명품 옷, 명품들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이래도 돼요? 그래서 제가 꼭 그분한테 물어보면 집사님 그게 명품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저 진도인지 모르세요? 진도는 섬 이름인데. 그래서 집사님이 명품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제 관심은 사람의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선물해 주면 아, 목사님 아르마니 매셨네요. 근데 그 전날 어떤 권사님이 줬으니까 매는 것이 제가 뭐 브랜드 보고 매겠습니까? 우리는 아르마니도 아무 생각 없이 맬 수 있고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넥타이도 아무 생각 없이 맬 수 있고 그냥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좋은 차에 상처받는다. 그건 여러분도 물질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물질적이 아니면 상처받지 않아요. 왜 상처받으세요? 예수님은 집도 아무것도 없이 다니셨지만 부자들한테 상처받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도 진경 끄세요. 다른 집사님들의 화려한 옷, 화려한 차에 관심 받는 건 여러분도 돈 있으면 똑같이 할 거란 얘기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상처받지 마세요. 명품이 보였다는 건 여러분한테 보물이 그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그쪽으로 신경을 끄고 저의 생각에 100%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저분이 뭐 국회의원이든 유명인이건 명품을 입었건 무슨 차를 타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잘 믿으십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저한테는 그게 관심이지 여러분이 입은 옷을 저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신경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냥 옷도 차도 입을 때까지 입고 쓸 때까지 쓰고 그 다음에는 그냥 또 하나님 바꿔주시면 바꾸고 여러분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록펠러보다도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큰 부자이십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믿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진짜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물질주의적이어서 서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보물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